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또한 여기서 불평과 원망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징계를 받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그러한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가? 크리스천이라면 이 불평 그리고 원망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구역이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구역 모임에서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을 줄 믿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불평을 할수 있다, 원망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 속에서 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더 나은 차선책을 마련할 수도 있고, 더 발전적인 측면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불평을 건전한 불평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불평을 언급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측면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것이 불평이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불평과 원망을 죄로 취급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안 좋은 행동이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위라고 성경은 불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을 하다가 결국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완전히 그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아주 그냥 아비규환의 속에 빠져서 그냥 이 공동체가 막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울고 난리가 납니다.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근데 왜 이렇게 통곡을 할까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바로 한장 전에 9일이죠. 민수기 13장 31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우리 14장 1절서부터 읽었지만 13장 31절서부터 나면 이그 모세가 보냈던 정탐꾼들의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 악평을 하게 되니까 결국 악평으로부터 이 불만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어떤 불평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완전히 자신을 완전히 평가절하하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주 긍정적이기보다 못해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자기 자신을 메뚜기 같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환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에 나와 있는 정탐꾼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온 회중이 동요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정탐꾼은 고작 10명이에요, 10명. 12 지파 중에서 그 지파의 대표격이라고 할수 있는 10명의 그 족장들이 파견이 됩니다. 12명의 족장이 파견되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악평을 해요. 그 10명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데 온 회중이 동요를 해요. 온 회중이 막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막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자리까지 갑니다. 근데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고작 10명이지만 이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은 몇 명이었습니까? 민수기에서 보면은 남자들만 군대 갈수 있는 사람들,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계수할 때 60만이 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은 60만이 아니죠. 100만도 아니죠. 200만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300만까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단 10명의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그 말을 듣고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이란 그렇게 엄청난 파급의 효과와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한번 잘못했는데 이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고 이런 원망하는 말을 하니까 수백만이 그냥 다 동요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막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는 말, 공동체에서 내가 하는 말, 이 말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은 좋은 영향력을 갖지만 나쁜 말,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공동체에서 아주 해악이 되고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 특히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말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 아주 그 공동체 해악이 되는 말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막 자기가 그냥 감정에 조금만 어떻게 되면 그냥 막 말을 합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고.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한것 때문에 일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근데 실제 말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기들 그런 현상, 상황, 시츄에이션만 놓고 자기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막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불평이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갖습니다. 그 불평이라는 것은 불평 그대로 있지 않고 이 불평이라는 것은 성향은 이 어떤 성질은 자라갑니다. 파급의 효과도 있고 불평이 점점 커져갑니다.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불평이 커져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불평의 목적. 불평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그 자랍니다. 그래서 불평의 그 씨앗, 목적은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이 자기들의 불평을 어떤 사람한테 이제 불평을 이제 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평의 목적을 찾는다는 거죠. 대상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세요. 불평의 대상을 누구한테 두냐면은 모세와 아론, 자기들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불평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러니까 자기들의 상태, 그 부정적인 상태로만 막 불평하고 막 괴로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참담한 상황이 되게 했느냐라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할 수 있는 대상한테 원망하고 퍼부어댄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악합니까?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생길 수도 있고,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말을 아예 차단해야 돼. 원천 봉쇄해야 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이 불평하는 말 하면은 재밌어해요. 원망하는 말 하면 누군가가 말거리가 생기고 아주 신나게, 아, 그래, 맞아, 맞아 하고 불평거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낱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남의 말하는 것이 뱃속에 깊이 내려간다고 잠언에 말하고 있습니다. 깊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흉을 보는 것은 습관이 되어서 내 뱃속에 깊숙이 내려가서 그 고질적으로 빼내지 못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죠. 이제 지도자에게까지 원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도자를 원망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회중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불평하다가 그 사람을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원망하다가 사람을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원망하고 뜻을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여기 보여주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분명히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애굽 땅에서 지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I don't care. 지금 나 괴롭다. 이런 시츄에이션이나 내가 핸들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그 장대한 그 후손들이 있는 그 안악 자손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에 불구한데 우리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거부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제는 지도자만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냐.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만들어버립니다. 이만큼 사람의 그런 어떤 심성이 악합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다라면 어땠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우리의 그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평을 통제하고 원망하는 것을 통제하니까 이게 자꾸만 늘어나요. 커져갑니다. 불평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지도자를 원망하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불평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 10중 8구 불평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 목자들 책임자들 결국은 목사를 향합니다. 불평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면 그 불평하게 되면은 목사를 향하고 겨누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섭리까지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불평만 안 돼요. 원망해도 안 됩니다. 결국은 불평의 대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불평과 원망은 대상을 찾습니다. 그게 사람이다라는 거. 그게 교회 공동체 지도자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모세가 따집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5절에 보면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엎드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목회자가 나가서 막 설득하고 목회자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막 말해주고 막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인 리더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목회자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 기도자, 공동체 기도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문제가 있을 때 평안하지 못할 때 그것을 얘기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들 스스로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이 나오지 말도록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권면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바라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고 엎드렸을 때 6절에 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둔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누가 나와요?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아직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수종 들은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수종 들은 사람이었어요.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족장에 불과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족장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러한 이 상황에서 불만과 원망과 이러한 상태에서 불만, 그걸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판치고 있을 때 갈렙이 자기 옷을 찢을 정도로 의분에 막 사로잡힙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런 의분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습니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말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아이고 잘 됐다. 그래 그래 맞아.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7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자, 신장이 장대한 자,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고 말하고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그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결국 원망까지 했는데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으로 모든 걸 봤어요.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온 회중에게 말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8절에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랴.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선조 때부터 들어왔던 약속의 땅이다.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 프라미스를 지금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악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들 해야 될까요?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불평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권면하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젖과 꿀은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해야 할 바를 가르쳐줍니다.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범죄를 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한, 불순종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서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아낙자손들을, 이 거대한 아낙자손들과 더불어 싸운다면 우리는 분명히 자멸할 거야. 우리는 망하게 될 거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츄에이션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않냐고.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신앙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실패와 똑같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불평합니다. 우리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자기들이 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아낙족손들은 거인 족속들이었고 숫자적으로도 이 사람들보다 굉장히 우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어떤 싸울 만한 그런 기능이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무슨 실력과 무슨 전술을 알고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상대를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쇠에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의 숫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딱딱 짚어서 말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지도 모른 채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역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뜻대로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 같은 결과밖에 없는 거죠. 거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토록 여기 여호수아의 민수기에 나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평불만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 뜻에 따라서 순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명령에 따라 순복하고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바인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호수아 여분의 갈렙이 몇 명 앞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온 회중이라고 그랬죠. 온 회중이라면 수백만 앞에서 지금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명이 모세와 아론을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의 고백을, 내 믿음의 고백을 수백만이 다 거부하는데, 수백만 앞에서 200만, 300만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수백만 앞에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나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굳건히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개입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개입해서 거기서 심판의 말을 하지 않았으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 분노하는 이 무리들 앞에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믿음으로 지키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리라 라는 결연한 결단을 가지고 이 분노하는 이 무리들 앞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구만 들어가겠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내가 동화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세속화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결단하며 주님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쉽게 컴프라마이즈하고 타협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수백만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이 고결한 그들의 믿음, 그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이 세대가 다 타협하고 다 세상과 통화하기 좋아하는 이 세대에서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